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7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의 패소 판결을 내린 뒤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들이 처음 모이는 자리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공동성명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직접 당사자인 주권국가에 의한 협의와 협상에 따른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력 있는 행동규범 책정 시기에 관한 목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조기 합의를 추진한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성명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다룬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베트남 등은 지난달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배척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성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친중국 성향의 캄보디아 등이 반대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7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라오스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과 만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최근 몇 개월간 현상을 변경하는 거듭되는 일방적 조치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과 관계된 판결이 구속력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더 나아가 중국과 필리핀이 이번 판결을 수용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 대화를 환영한다며 이는 국제법과 탈군사화와 자제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동남아시아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설계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미국이 후원하는 동남아 청년 지도자 이니셔티브 관계자들과 타운홀 행사에서 만나 젊은이들은 역사적으로 진보와 발전의 핵심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각국은 소년뿐 아니라 소녀들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성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 세계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한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청중들의 질의응답에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계속 증대시키길 바라며 미 의회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비준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과거 이란과의 무기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채무금 17억 달러를 모두 상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6일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월 이란에 4억 달러를 현금으로 송부한 데 이어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13억 달러를 모두 갚았다고 전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특히 이 같은 자금이 스위스 프랑스화와 유로화 등 다른 나라 화폐로 환전돼 이란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 전투로 인해 시리아 중부 하마주에 사는 주민 가운데 10만 명이 8월 28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피난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7일 각 대피소 현황을 집계해 하마 출신 난민 중 약 절반이 반군 거점인 이들리브주로 피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난민은 정부군이 장악한 하마시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이슬람 사원 4개를 임시 피난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눈에도 침범하고 실제로 동물의 눈물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카 바이러스가 눈물을 통해 전파되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의 3분의 1은 눈에 염증이 생겼고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증상을 보이는 성인의 경우 포도망염이나 결막염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최대 15%에 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9월 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지역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
미국의 상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미사일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자는 북한에 대해서 우려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핵 불용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보다 분명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아세안 국가들의 분명한 말과 행동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인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7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북핵이 역내 긴장과 불안정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여러 계기에 확고한 북핵 불용 의지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해 온 데 대해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포함된 아세안에 대해 북핵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의 중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한러정상회담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한중정상회담도 갈등을 관리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면 이 와중에 사실은 북한이 이제 노동 내지는 스커드 시용으로 보이는 미사일 도발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어떤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세안 역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공조의 동참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선 중재재판 판결을 계기로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그동안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중재재판 결과가 나온 뒤로 박 대통령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한아세안 경제협력 확대와 관련해선 세계 경제가 저성장과 보호주의 움직임으로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제사회는 교역과 투자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앞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가 자유화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에 박차를 가해 교역과 투자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선 한 아세안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한 해라며 한국도 올해 하반기 중에 인도네시아와 함께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아세안 차원의 노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과의 삼각공조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과 두 나라 간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난 건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에 집착할수록 돌아오는 결과는 국제적 고립 심화와 자멸뿐임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양국이...
박 대통령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도발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등에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긴밀하게 대응하자고도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계기로 한일 두 나라 간의 긍정적인 기류가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양국 지도층의 꾸준한 노력으로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자고 제안했고 아베 총리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아세안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기술적 능력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아세안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압박 노력을 더욱 강력하게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이날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호소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신속히 발표한 데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언론 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동참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7일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언론 성명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데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아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세 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뉴욕 현지 시간으로 6일 오전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6일 오후 곧바로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가 부여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이후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그리고 2270호 등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며 언론 성명을 낸 건 올해 들어서만 이번이 9번째입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선 안보리의 대북 규탄 성명이 실효성 없는 대응이라며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성명이 올 들어 9번이나 채택됐지만 북한은 이에 개의치 않고 도발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기범 한국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안보리의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경고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그 대상이 북한처럼 정상 국가가 아닐 경우엔 더더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단은 언론 성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딱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9번을 나와도 아무 일이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구속력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말로 한번 경고를 했다.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듣는 쪽이 안 들으면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 성명 같은 건 막 새각새각 나오잖아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기범 박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더욱 강화된 조치를 넣어 새로운 결의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만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더욱 강화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겠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정도론 의미 있는 대응이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고 이기범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는 안보리 제재만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기 힘들다는 게 점점 증명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나오듯 협상을 이끌기 위해선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제재만으로 한 국가를 굴복시킨 예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쟁을 불사하는 방식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군사적 제재가 뭐가 있어요? 결국 경제제재인데 경제제재에서 이렇게 틈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는 사드를 불만하면서도 제재에 합의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제재에 찬성하고 규탄에 공조하고 그 이상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게 콜라보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 미국에서 평화협정이나 북한 제 뭐 안전보장 같은 걸 믿기를 다치고 대신에 중국이 더 아프게 하라는 걸 요구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건데 원래 그래서 이란도 어떤 의미에서 굴복한 거고 쿠바도 굴복한 건데 제재만으로는 안 되죠.
김준영 교수는 아울러 애초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통한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으로 북한을 압박하려 했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에 틈이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북한의 군사공격을 막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이를 증명한다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시진핑 주석의 최근 사드 관련 발언에 대해 사드의 방어적 성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ach launch further demonstrates the wisdom and necessity of the US-ROK Alliance decision to deploy THAAD.
캐티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6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미한 동맹이 사드를 배치키로 한 것이 현명하고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북한의 잇단 발사를 통해 더욱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한국민을 보호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한 연합군을 지키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시 주석의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이 근거 없는 논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5일 BOA에 사드는 한반도와 인근 지역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공고한 연합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북한이 오판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중국이 사드에 대해 우려한다면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중지시키는 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드 배치를 한국에 대한 추가 안전장치로 규정하고 중국 지도부의 우려는 근거가 없고 유효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드의 목적과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상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은 특히 중국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미 의회가 여름 휴회를 마치고 6일 의사 일정을 재개한 가운데 이런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일련의 도발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라며 북한 정권은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국민들을 굶기고 고문하며 처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6일 성명을 내고 중국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계속 실험하고 개발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이 아무런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의 크기에 걸맞는 존중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길 원하지만 영내 안정을 해치는 점증하는 위협에 책임감 있게 대처하길 거부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도 의회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통해 부여한 신규 북한 제재 권한을 부진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하원의 외교위원장이 여름 휴회를 마치고 개원한 첫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반응을 보였지만 남은 114대 회기 동안 북한 관련 법안이 추가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이달 말까지 개원한 뒤 11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앞두고 다시 휴회하기 때문에 의사 일정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9월 30일에 2016 회계연도가 끝나는데 그 전에 단기간 동안 적용할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 2013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당시 연방정부가 16일 동안 폐쇄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모기를 매개로 한 지카 바이러스 퇴치 예산안 처리도 핵심 현안입니다. 현재 하원에는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하는 2016 북한 정보 유입 촉진 법안과 북한의 테러 행위를 미국 행정부가 조사한 뒤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2016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또 지난 2월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벽 건립안도 상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에는 이밖에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관련 기술을 얻으려 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 해제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모두 복구시키는 법안, 그리고 북한 등 34개 국가 출신 난민의 유입을 일시적으로 막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미사일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북한에 우려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북한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발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미사일을 발사하기 앞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이 기구의 앤소니 필빈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필빈 대변인은 6일 VOA에 북한이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보한 건 지난 2월 우주 관측 위성 발사 때가 마지막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국제 민간 협약인 시카고 컨벤션에 따라 발사에 앞서 주변국과 항공업자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가끔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그 역할을 위임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발사 계획을 알리지 않은 북한이 주변국들에게도 사전 통보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빈 대변인은 최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또다시 우려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특정국이 발사의 여파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할 때마다 해당국에 우려 서한을 전달해 왔으며 최근 발사 이후 한국 정부가 불만을 제기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6일 북한이 또다시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국제무대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e will raise our concerns at the UN about the threat posed to international security by these programs. We will also do so in other fora.
키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포함한 토론 자리에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초 북한이 사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에 서한으로 우려의 뜻을 전달했고 이 기구는 이에 따라 북한에 경고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태열 한국 외교부 2차관은 지난달 11일 팡리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 미사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전달해 왔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8개 나라는 지난 2014년 6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자 다음 달 이 기구에 공동서한을 보내 북한의 관련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북한은 1977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했고 지난 2013년 위성 발사체를 발사할 당시에는 이 기구의 발사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6자회담 차석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이 6일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최선희 부국장이 6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거쳐 중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북핵 담당으로 꼽히는 최 부국장의 중국 방문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상황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7일 이 보도와 관련해 별도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운영하는 체제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독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게시판마저도 철저히 체제를 옹호하는 글만 선별적으로 올리고 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한 인권 탄압이라고 지적합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고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다. 비굴한 이남의 구구보수 언론들에게 충고한다. 언론의 번도를 찾아라.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한국 언론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전파하고 있다면서 언론의 본질을 찾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이처럼 미국과 한국 정부, 언론 등을 비판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꾸며진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입니다. 비록 한국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개설됐지만 흥미롭게도 우리 민족끼리는 북한이 운영하는 몇 안 되는 웹사이트 중 유일하게 일반인들의 게시글을 허용하는 매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의 게시판이 제 기능을 하는지 VOA가 이 웹사이트의 자유 게시판인 독자 투고에 글을 올려봤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요즘 날씨가 선선해졌다는 내용을 적었고 그 다음 글에는 북한의 체제를 비판해봤습니다. 이어 외세에 대한 비난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달성하자는 일종의 북한 선전 옹호글을 썼고 마지막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김청은으로 한 글자를 틀리게 쓴 뒤 만세라는 단어를 넣어 찬양하는 형태의 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총 4개의 글을 게시물로 올리기 위해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게시물로 게재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웹사이트와 달리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현시되게 된다는 안내문이 떴습니다. 결국 투고된 글들은 하루가 지나서야 게재됐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올라간 글은 전체 4개 중 절반인 2개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게재가 된 건 북한의 선전을 옹호하면서 외세를 비난한 글이었습니다. 아무런 수정 없이 원래의 글 그대로 게재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잘못 적은 글이 게시판에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청은의 청은 정으로 수정됐고 이름 부분 역시 굵고 진한 글씨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 원 게시물엔 없던 경애하는이라는 수식어가 김 위원장의 이름 앞에 추가돼 있었습니다. 날씨를 거론한 평범한 이야기와 북한 체제를 비판한 글은 아예 삭제됐고 우리 민족끼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 글이라도 수정과 수식어 추가라는 조치가 이뤄진 뒤에야 정상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일반인 투고 글은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009년부터 약 3,200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 탓에 3,000개가 넘는 이들 게시물은 사실상 북한 체제에 유리한 내용뿐이었습니다. 또 국가가 운영하는 자유 게시판임에도 게시된 글의 숫자가 하루 한 건에서 세 건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었습니다. 8월 한 달만을 보면 우리 민족끼리 독자 투고에 올라온 글은 모두 28개였습니다. 이 중 미국과 한국 혹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축하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이 8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유엔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하는 글도 3건이 확인되는 등 전체적으로 미한 두 나라를 포함한 북한의 비협조적인 나라에 대한 비난과 북한 체제에 대한 옹호와 찬양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체제 옹호에 대한 목소리만을 수용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통제하다 보니 자유 게시판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인터넷 게시판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터넷 게시물이나 언론 기사 아래 자신의 견해를 남길 수 있는 댓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난이나 심지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실리는 이 같은 의견들은 때때로 여론을 가늠하는 좌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지난 5일 한국의 포털 웹사이트인 네이버에 실린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기사 아래에는 다양한 의견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을 비롯해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물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영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유럽북한인권협회 박지현 간사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견해를 펼칠 수 있다는 점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해 배우는 점이 많다는 겁니다.
내 견해에 대해서 마음껏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지만 이제 내 견해가 어떻다는 걸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식으로 똑바로 올렸고 물론 비판글도 들어오고 이렇지만 이제 거기서도 이제 또 배울 점도 있잖아요. 의견이 다른 사람이 이제 올렸을 때 글을 봤을 때 또 배울 점도 있을 거잖아요. 반대인 사람은 무조건 저는 나쁘다고 이렇게 변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배울 점도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좀. 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 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우리 민족끼리의 게시물 통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결과적으로 인권 탄압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헌법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사악하게 유린하는 나라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UN 가입국으로서는 인권 선언을 준수해야 하지만은 절대로 준수하지 않고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를 아주 심하게 위반합니다. 또한 북한은 UN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인준했지만 그 국제규약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절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스칼레튜 사무총장은 표현의 자유는 자유롭고 번영된 사회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면서 21세기에서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들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기본적인 인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하는 등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전 세계 인권단체들은 매년 북한을 표현의 자유는 물론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로 꼽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자유환경조사에서 북한을 총점 97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에 올렸고 국경 없는 기자회도 보고서에서 북한을 정보의 블랙홀, 즉 정보의 암흑지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정부의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을 체포하고 있고 언론 매체들 역시 정권 선전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역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지난 2014년 발표한 국가인권보고서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소라며 국민은 당국의 허가 없이 모든 정보를 탐구하고 자기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입수하며 전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프랑스의 AFP통신이 평양에 지국을 개설했습니다. AFP통신은 7일 기사를 통해 어제 날짜로 평양 지국을 개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미국의 AP통신과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함께 세계 3대 뉴스통신사 중 하나입니다. AFP통신 평양 지국은 주로 사진과 영상을 취재해 전 세계 언론과 정부 등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어제 평양에서 열린 지국 개소식에 참석한 엠마뉴엘 어그 AFP통신 회장은 평양 지국 개설로 전 세계 150개국에 200개 지국을 보유한 AFP의 빈틈이 메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어그 회장은 또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김창광 사장과의 면담에서 AFP는 설립 이념인 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에는 AP통신과 일본 교도통신, 중국 신화통신이 지국을 두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올해도 예외 없이 홍수로 인한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기자와 함께 북한에서 이 같은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특히 북한 동북부 지역이 홍수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까지 피해 상황이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60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많은 건물이 홍수에 파괴되거나 침수됐는데요. 현재 관련 당국이 복구와 구호에 힘쓰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최근 국제구호기구의 고위 인사가 북한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연맹의 엘하지 아시 사무총장이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시 사무총장에 따르면 북한 적십자위원회가 재해 대응팀을 피해 지역에 파견했고요. 또 함흥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구호품을 방출했습니다. 현재 1,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와 재해 대응 요원들이 함북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그리고 청진시에서 복구와 구호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시 사무총장은 전했습니다.
네, 그럼 북한에서 매년 홍수 피해가 되풀이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단 황폐해진 북한의 자연환경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북한은 무슨 그 산이나 이렇게 그 밭이나 이런 다락밭이라 그래서 이제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고 이렇게 그 대량 토지와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흘러내리고 이 토사가 또 강하천을 또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국토의 30% 정도가 황폐해진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환경이 홍수가 자주 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자연 환경 말고 다른 이유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홍수 피해를 막으려면 자연 환경도 문제지만 물이 넘칠 때 이걸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설도 중요한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의 설명입니다.
댐을 몇 군데 만들어서 물을 모아놓고 그걸 또 분산해서 이렇게 물을 빼고 이런 뭔가 그 홍수 조절 장치나 극복을 위한 대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속수무책이고
그러니까 홍수 방지와 관련된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저수지와 댐 같은 시설이 잘 갖춰져서 홍수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별로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홍수 피해를 막으려면 미리미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보를 발령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분야도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기상예보 능력이 부족해서 가뭄과 홍수 같은 재해에 미리 대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네.
세계 기상기구는 북한의 기상장비가 대부분 노후화된 데다 외국과의 협력도 부족하고 또 관측자료 수집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홍수 경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또 이게 피해를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된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홍수 피해를 줄이려면 망가진 자연 환경을 복원하고 또 방제 시설과 경보 체제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사실 국제기구들이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그동안 북한 측에 제공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유엔이 홍수 같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려고 나무를 심는다든가 조기 경보체제를 점검하는 등의 사업을 북한에서 진행하기도 했고요.
네네.
또 국제 구호기구들이 북한 내 구호품 비축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 안에서 유엔 활동을 총괄했던 제롬 소바주 전 유엔 상주조정관은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a little bit of work on early warning systems and enabling communities to be better prepared, like measuring.
북한이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그럼 현재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구호작업을 지원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 정부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구호작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현지에 있는 국제기구들이 협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 조정관이 이끄는 인도주의 지원팀이 북한 정부의 홍수 피해 대응에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김정우 기자와 함께 북한에서 홍수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는 이유가 뭔지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고려대학교와 투자회사인 JP모건이 지원하는 창업 취업 아카데미를 수료한 탈북민이 서울에서 닭고기 튀김 가게를 열어 성업 중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아, 내가 하나 드렸어. 하나 드리고 이것도.
서울 강동구의 한 시장 입구에는 작은 닭고기 튀김 가게가 있습니다. 이곳의 사장은 탈북민인 이서연 씨 부부. 이서연 씨는 지난 199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다가 2004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4개의 자격증도 취득하고 직장생활도 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마을 공동체 활동도 하고 중학교에서 통일교육도 하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남편과 함께 닭고기 튀김 가게를 열어 어엿한 사장이 됐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학원을 한 4개 다녔어요. 조리기능사, 그리고 이제 실내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에 전산회계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을 4개 땄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취업이 연결이 돼가지고 회계 사무실에 한 7년 근무를 했었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픈 이벤트를 따로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금액 자체가 오픈 세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9,900원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벤트를 따로 안 했는데도 저희 오픈 두 번째 날에 300만원 벌었거든요.
이서연 씨가 사장의 꿈을 이루기까지 탈북민 창업 아카데미의 힘이 컸는데요. 탈북민 창업 아카데미는 고려대학교와 JP모건이 탈북민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만든 교육 과정입니다. 이서연 씨는 이곳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창업의 기초도 배우고 심화 현장 실습도 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준비를 했는데요. 주변의 도움도 컸습니다. 실내 장식 분야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탈북민 동료가 가게를 꾸며줬고 가게 홍보물과 양념들도 모두 주변의 탈북민 사장님들의 도움으로 마련했습니다. 또 탈북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열매 나눔 재단이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했는데요. 닭고기 튀김이라는 상품을 선택한 건 북한에서 조리를 전공한 이서연 사장의 솜씨도 한몫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조리국 기능사도 또 다녔거든요. 4개월 다녔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양념 만드는 거. 그런 거는 기본적이고 뭐 식재료학, 식품 영양학 이런 거는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거는. 그래서 진짜 기초적인 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비슷한데 그런 것만 책으로만 배운 거죠. 실전은. 감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뭐나 이제 배우는 거는 빨랐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요리를 여기서 조리를 또 다시 했던 거는 제가 요리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문대에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써볼 수 있을까? 근데 북한에서 배웠던 전문 교육은 셰프 이런 과정인데 여기서 만약에 셰프로 가려면 그 길이 너무 험난하잖아요. 이제 경력도 있어야 되고 막 이제 해외 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양쪽 하지 않았던 거고 그냥 뭐 요리랑 음식이랑은 도움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를 넣으면 좀 더 맛있을까 바삭할까 이런 거는 기초적인 거 들어가야 되니까 네. 예, 그런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 고려대는 진짜 전문가들이랑 1대1 멘토링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됐어요. 바로바로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이제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정이 가능했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이제 저희한테 다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사후 관리도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쌀가루를 입혀 튀긴 바삭바삭한 닭 두 마리가 단돈 9,900원. 다른 가게의 한 마리 가격도 안 되는 값에 두 마리를 먹을 수 있어서 손님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기름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 힘들긴 하지만 사장의 꿈을 이룬 요즘 이서연 사장 부부는 신이 납니다. 이서연 사장의 남편인 유재혁 씨입니다.
아까지 이제 쌀이라서 이제 바삭바삭한 거 이제 쌀통닭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거 저렴하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잘 해보자 뭐 그런 의도가 많이 있죠. 싼 맛에 지나가다가 먹었다가 여기 단골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의외로 싼 김에 사봤는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실 때마다 지나가실 때마다 이제 사가지고 마시고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생각만큼 잘 됐으면 좋겠죠. 뭐 생각하는 대로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겪어봐야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노력하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고.
탈북민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어엿한 사업체까지 운영하면서 유재혁 사장은 주변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말투도 있지만 뭔가 좀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더 괜찮았어요. 남 배려할 줄도 알고 좀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주위에도 이제 친척분들은 이제 장가 안 간 친척 저거는 저기 분들은 이게 뭐 소개 좀 해주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네.
하지만 아직도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서연 사장 부부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서연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계속 이어가면서 사업에도 열심히 임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2호, 3호점 등 가게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서연 사장입니다.
저희 앞으로의 생활은 계속 이제 통일 활동에 계속 이제 참여를 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제 뭐 어떻게 영향력이 좀 커진다고 하면은 북한인들 주민들이 자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진 않더라도 같이 도우면서 하나의 힘으로 합쳐진다면 우리 이제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8일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서 낮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은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 25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3도. 해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5도. 함흥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2도. 청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19도가 되겠습니다. 원산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1도 예상됩니다. 해산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3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2016년 9월 8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세계의 뉴스 보내드립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7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린 뒤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들이 처음 모이는 자리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공동성명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직접 당사자인 주권국가에 의한 협의와 협상에 따른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력 있는 행동규범 책정 시기에 관한 목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조기 합의를 추진한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성명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다룬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베트남 등은 지난달 비엔티엔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배척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성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친중국 성향의 캄보디아 등이 반대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7일 중국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25년 전 중국과 아세안이 교류를 시작한 이래 양측 관계가 성숙하고 있다며 우호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7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라오스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과 만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최근 몇 개월간 현상을 변경하는 거듭되는 일방적 조치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과 관계된 판결이 구속력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과 필리핀이 이번 판결을 수용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 대화를 환영한다면서 이는 국제법과 탈군사화 그리고 자제에 바탕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동남아시아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설계만으론 충분치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미국이 후원하는 동남아 청년 지도자 이니셔티브 관계자들과의 타운홀 행사에서 젊은이들은 역사적으로 진보와 발전의 핵심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각국이 소년뿐 아니라 소녀들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성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젊은이들이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이전의 어떤 세대보다 세계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한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청중들의 질의응답에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계속 증대시키기를 바라며 미 의회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비준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과거 이란과의 무기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채무금 17억 달러를 모두 상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6일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월 이란에 4억 달러를 현금으로 송금한 데 이어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13억 달러를 모두 갚았다고 전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특히 이 같은 자금이 스위스 프랑화와 유로화 등 다른 나라 화폐로 환전돼 이란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1979년 이란과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 전투로 인해 시리아 중부 하마주에 사는 주민 가운데 10만 명이 8월 28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피난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7일 각 대피소 현황을 집계해 하마 출신 난민 중 약 절반이 반군 거점인 이들리브주로 피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난민은 정부군이 장악한 하마시로 향했습니다.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눈에도 침범하고 실제로 동물의 눈물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카 바이러스가 눈물을 통해 전파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의 3분의 1은 눈에 염증이 생겼고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증상을 보이는 성인의 경우 포도망염이나 결막염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최대 15%에 달했습니다. 쥐에게 지카 바이러스를 주사한 뒤 일주일이 지나자 눈이 붉게 충혈되면서 결막염과 포도망염 등이 나타났습니다. B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